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잠언으로 모시겠는데요. 17장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볼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은 잠언 15장 17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과 참 유사합니다. 그 구절의 끝부분은 종교적 활동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모임, 기관, 그리고 활동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많은 혼란과 좌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아합과 그 이세벨의 궁전에 있는 엘리야를 한번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합의 궁전에서는 종교적 행사를 비롯하여 많은 활동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밖으로 나가게 되죠.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그린 시냇가로 가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고요한 광야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나으니라. 바로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를 이끌어내어 미디안 광야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다 마른 떡 한 조각과 화목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어야 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을 거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고요하지만 사람들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형통하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아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느니라. 충성된 종이 불충한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신뢰하는 종을 얻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아들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단 말씀이죠.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 그리고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엘리에셀이 자기의 유일한 상속자이고 또 아들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재련하지 않습니까? 달궈야 하는데 뭐 금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불 가운데 던지셔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해 나아가시죠.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훌륭한 아들과 딸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환난의 용광로를 통하게 하시고 그 용광로 속에서 당신의 목적하시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셨단 말씀이에요. 2000년 교회사에도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순교를 걷게 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좀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풍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모세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린이여 살찜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 부요요 살찌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나를 죽게 하는 영적 암울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더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줄로 압니다. 6절로 가보실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손자란 뭐 자기의 어린 자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이런 윗 어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참 이 잠언은 옳은 말이 아닌가 싶어요. 어른들이 그러시다고 그래요. 손자를 보면 말해요. 그렇게 이쁘대요. 또 어른이 증손자를 보면 더 이쁘고 귀한 것이죠. 내리사랑이라 그런가요? 아마 당신의 계대가 그렇게 연결되어져 나아가는 것.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매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알다시피 아무개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가 당했던 어려움을 보십시오.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들의 생활 속에 어려움을 보내심으로 성도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질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매기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질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낡은 창고를 헐고 새로운 곡식 창고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사업이 번창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고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창고를 짓는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리석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영혼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저는 뭐랄까요? 이러한 그 정말 무지하게 말해요. 뭐 물질로 지혜를 사고 물질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에 더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황금만능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성경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봐보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아마도 요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다윗과 그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을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의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궁중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나 아버지 사울 왕을 피하여 피신을 이렇게 다닐 때에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아들로 분명히 자기가 왕 위의 후계자였다고 하는 걸 알았을 거라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러한 친구를 가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친구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러한 친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고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픔이죠.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행동이 바르지 못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더 귀하게 성장하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어요. 자,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우리 22절로 우리 가보셔야 되겠네요.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날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아니죠. 참 많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특별히 기쁨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있다고 하는 사실,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그 기쁨의 복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을 보세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28절을 볼까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이건 잠언의 유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농부에게 미련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과를 가득 실은 차가 들어오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앉혀놓고 일을 보러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며 떠났어요. 누가 오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네가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너를 바보로 취급할 것이니까 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아들은 입을 열지 않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죠. 그때 이제 많은 사과가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얘야 사과가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그 소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이 서너 번 더 물어보았지만 그 소녀는 뭐 쳐다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답도 안 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야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바보 아니냐? 그 사람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왔어요. 별일 없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입을 꼭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와서 뭐 사과도 팔고 뭐 하냐고 말할 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18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 18장은 지혜의 학교에 입학한 젊은이는 계속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들도 그와 같이 이 잠언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배워나가고 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자 한번 보시죠. 18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도움이 될 만한 좀 그 매기 목사님의 그 번역을 좀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스스로 멀리 떨어지는 자는 모든 건전한 지혜를 짓밟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인데요. 인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과 멸망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양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흑인, 백인, 황인, 뭐 홍인, 뭐 여러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하지 아니하시고요. 뭐 하나님은 인종차별을 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소개할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부정한 것들과 따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히 우상 숭배, 부도덕,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더러운 음담 패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아니하면 살지 못합니다. 분리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요. 2절로 가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지만 기뻐하느니라. 어떤 교수가 현대의 잠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내주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메일을 쓰다 보면 뭐 누가 보내주는 그런 내용도, 어떤 때는 원치 않는 내용들도 많이 오지만, 그 내용 중에 좀 이렇게 좀 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 잠언들 가운데는 성경에 바탕이 된 그런 잠언들이 많던데, 요 잠언이 오늘 그 본문과 좀 소개가 되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면 내가 해버린 말에 대하여 나중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하는 말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참 어느 날인가 그 내용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3절로 가보실까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또 하나의 현대 잠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갈 때마다 기쁨을 준다. 저는 이것이 훌륭한 잠언이며 본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세상에 커다란 비극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4절을 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소처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39절에서 뭐라고 요한이 해석을 하냐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된다. 그렇죠?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봐보세요. 그러므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소처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봐보세요.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서운하지 아니하니라. 의인을 누르기 위하여 악한 자 또는 무법한 자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각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민족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믿는데요. 참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07년도가 되면 성령 강림 100주년, 특별히 이제 북한 이 부흥 그 원동력이 되었던 이제 100주년이 되는데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저 북녘당이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죠.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육자회담 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합당한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를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여기서 예수님을 가르치죠.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는 민족, 그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크게 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요,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왕성하게 꽃을 핀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있는가 봐보세요. 없거든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복의 근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것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문제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이러한 사역들,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11절을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시고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들의 형편과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충분히 들어보고 상황과 형편을 안 다음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할 때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건너뛰어서 22절을 볼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요즘엔 그 결혼에 대한 어떤 뭐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던데, 저는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못한 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결혼 그것은 뭐 선택이지 않느냐,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24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친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수르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